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마누엘. 신구약에 딱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0년, 8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단어 임마누엘은 신구약에 딱한 번씩 등장을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성경에 비록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취 가운데서 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메시지로서 그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큰 어떤 환난의 현장 그리고 고난과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이 글로서 메시지로 남겨놨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했고요. 그들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창세기 37장 끝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8장은 유다 다말 사건, 어떻게 삽입처럼 들어가 있지만은 요셉만 연결해서 보면은 37장이어서 3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장 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37장 마지막은 요셉이 팔렸다. 형제들이 그를 팔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39장 시작은 요셉이 사졌다. 예, 마치 여러분 요셉이 짐짝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어 보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상사 되시는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마음이 어렵죠, 그죠? 그런데 갔는데 왔어? 그냥 해본 소리인데 가.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리고 팔려 나가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짧은 두 절에 요셉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가 이두 번씩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짐짝처럼 그것도 그냥 팔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그 질투와 뭐죠?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는데, 그리고 그가 노예로서 지난주에 우리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노예들은 인권도 없습니다. 도망갈까 봐 발가벗겨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갔던 그 길인데,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을까요? 사실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집트가 얼마나 이교신들을 많이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 보디발이 맡겨주죠.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실한 종, 이 요셉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예, 요셉은 지금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대해서 그 충실함, 신실함을 지키고 있고, 동시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야, 정말 장하다. 예,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요셉의 아내가 자기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빼앗아 놓고, 예, 요셉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일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주관적으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당신이 사온 저 종이 블레임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보디발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디다가 보내버리냐면은 처박아 버린 거죠. 바로 이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2017년을 사는 현대 이렇게 인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 미국에서의 감옥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옥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입니다. 여러분, 37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던 그 시기에, 그리고 정말 그 왕권이 강하던 그 시기에, 3700년 전에 어찌 보면 볕도 하나도 들지 못했을 그러한 감옥에 요셉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들 묘사하는 것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어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23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여기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복 주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밑바닥이죠. 근데 그가 단순히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밑바닥이 아니고요. 요셉의 혐의가 있죠. 이집트의 이 경호대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혐의입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형량은 얼마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량. 사실 우리가 형량이 있으면은 10년, 5년, 1년, 심지어 20년이라도 예, 님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종신형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요셉이 혐의가 벗겨져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여러분들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던져졌을 때는 그는 그곳에서 라이프 센텐스죠. 종신형입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은 아무리 예, 그 옥중에서 간수장이 맡겼다고 해도 그는 옥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깥에서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의 그러한 속박된 삶 가운데서 거기서 이 재반 업무를 하는 것. 이게 성경은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39장 40장을 창세기를 보니 근데 또 야속하게도 요셉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앞에서 신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들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왜 이런 일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벌어지죠? 왜? 왜 이런 일이 이 자매에게 벌어지죠? 왜?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잖아요. 예. 나는 아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당신이 무능력하십니까? 아니면 모르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을 읽어가면은 그러한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요셉이 팔려가는데 벌거벗겨져가지고 형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벌거벗겨져 팔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고진 모함이죠. 그래서 옥에다가 처박혀지는데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왜? 창세기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우리 17절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 39장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39장 말미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창세기는 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셨는데 곧 우리 시편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 형통입니까? 요셉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형들로부터 그 열 형제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을 노예로 살고 감옥에 삽니다. 그리고 겨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마치 로또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 이게 터지면 우리는 부자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성경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것을 잘 견뎠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도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목적은 우리 창세기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동행의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준 복을 너는 복의 전달자로 사는 것,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을 계획하셨어요. 그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그 근동지방의 모든 생물들이 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됨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총리됨이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있는 직업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은혜 있으면 이게 안, 못 받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사 학위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여러분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 갔을 때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총리 되기 위해서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삶이 요셉은 그것을 정말 묵묵히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목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인지 여러분 마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두통약 같습니다. 제가 머리 아플 때 필요한 두통약. 찌근찌근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두통이 사라지면 그 두통약도 사라지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총리가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요셉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렇게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노예로 끌려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허황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니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는 그 언약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그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요셉의 삶,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네 가지 요셉의 삶을 대표하는 네 가지 단어,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인생을 어떻게 그네 가지 단어로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이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얻어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해석이라는 요셉의 삶 속에서의 키워드, 해석.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오늘 이 감옥에 있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창세기가 이 요셉이 13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41장 이후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요. 요셉이 그때부터 울었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고 요셉이 통곡하여 웁니다. 그렇게 한번 울고요. 나머지 일곱 번은 언제 우냐면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숨어서 울던 그 앞에서 울던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언제 흘리죠? 우리 여성도님들. 네. 일로 돌려서 물어봐야겠어요. 뭐 여기는 전혀 뭐 우리는 예. 내가 왜 울어?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남편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울 일이 없지. 예. 여기는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여기가 더 많겠네요. 예. 집중적으로 예. 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울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제일 눈물 날 때 언제입니까? 모함당할 때.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자녀들 이렇게 어린 자녀들 막 다칠 때. 우리 여기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그냥 다치면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막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아픈 게 이제 아예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친구들하고 관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안 했는데 쟤가 그랬어 하고 막 울고 와요. 나는 안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내서 이러면은 막 마음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함 당하는 건 사실 견디기 힘들죠.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서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오히려 힘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졌던 깨달음은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눈물마저 말라버렸구나. 예.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으면은 그 속에서 그 원망 분노가 생길지 모르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면은 눈물마저 말라버렸구나. 그런데도 요셉이 이렇게 견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맨 마지막에 울었다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50장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맨 마지막입니다. 50장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마지막 눈물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잘못을 하고요. 정말 여기는 또 동생을 팔았잖아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한 자들이 울면서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잊지도 않는 아버지의 말을 지어내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회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의 틈바구니에서 약자가 울죠. 강자는 잘 울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잘 웁니까? 그들이 언제 옵니까? 그들이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통령들도 물론 위로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흘렸던 악어의 눈물들 그게 세상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강자인 요셉이 정말 자기에게 이러한 허물을 정말 잊기 힘든 이 트라우마를 가져다 준 이 형제들 향하여서 이 강자인 요셉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총리가 된 후에는 여러분 요셉의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심지어 바로의 궁전에까지도 들리는 요셉은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울었죠.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스스로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안 울었다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울었습니다. 사람 앞에 울지 아니하였고 형제들 앞에 울지 아니하였고 단지 하나님 앞에 울었을 뿐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 이 짧은 장에 요셉의 13년 인생 형제들에게 팔려왔던 모함받아 팔려왔던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옥으로 던져졌던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남몰래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옥으로 던져진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그 울고 있는 요셉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무능한 아비도요 가끔씩 요즘 우리 큰애가 조금 크니까 가끔씩 이런 좀 황당한 울음을 짓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다고 하면서 울면서 잘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삶이. 그래서 비웃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렇게 잠들었을 때, 제가 꼭 다시 가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는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울다 지쳐서 잠들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이 이 창세기 50장에서 이 강자가 되어서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 자들을 눈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하여서 다 녹여내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용서하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럴까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용서할 필요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안 보면 되잖아요. 모른 척 하면 되고 안 보면 되잖아요. 거기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시잖아요. 예. 끝까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갔던 길을 요셉이 오늘 시편을 보니 뭐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자들은 그 요셉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형제들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들 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쏟아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형제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누군가를 그 자리로 몰아넣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시죠? 같이 계시죠.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나하고 사는 자잖아. 너는 내가 보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잖아.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계속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요셉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형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그런 쓴뿌리들이 다 잘려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앞에 울었을 때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 눈물이 어디에서 극대화되어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가운데 요셉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잡을 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도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부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여러분 그 노예로 팔린 현장에서 감옥에 던져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시를 하나 시편에 나오는 시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추 하나라는 시입니다. 대추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요셉의 그 50장이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빚으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 그분이 그 요셉의 생명이 되고 복 자체가 되어서 그게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어디 오십니까? 우리가 그 현장, 요셉이 걸어갔던 그 현장 걸어갈 때 성령이 거기에 여전히 계시면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만 살아가는 그 나라 꿈꾸며 살아가게 하게 하는 성도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결론부터 알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버텼지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버텨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복을 부으시며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남을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모른 채 하고 담을 쌓아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런 원망이 녹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녹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나 중심의 생각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